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핵심은 불의하고 악할지라도 자기가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모든 꾀를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헤쳐나아가는 이 악한 청지기를 보면서 세상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이런 자들처럼 우리도 영원한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해서 이런 자들보다 더 힘써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신앙과 물질 사이에 어떤 원리를 따라 어떤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강조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주께 하듯이 이 땅에서 성실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분은, 우리의 모든 길을 섭리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힘써야 되는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본질적인 가치를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씨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죽음 이후에 영원한 우리의 내세를 바라보고 꿈꾸고 소망한다면 얼마나 잘 살 것이냐의 문제보다는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어떤 가치를 붙들고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이냐,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재물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계셨는데 이 주님의 말씀을 이제 다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오늘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14절에 그러나 돈들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들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비웃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성경이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 돈을 좋아하는 자. 돈을 좋아하는 이라고 번역된 형용사의 헬라어 원형은 필라르귀로스라는 단어인데 돈을 사랑하는, 탐욕적인 이런 뜻입니다. 돈은 결코 사랑의 대상이 아님에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저것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탐욕이 가득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난을 악으로 규정하고 부를 축복으로 선으로 간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선을 즐겨 행했습니다. 그러하게 그들은 재물에 대해서 성실하고 진실되고 정직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풍성한 재물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는 증거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표시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 사고를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양자택일을 강조하신 그리스도의 비유는 그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음은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죠. 돈은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심을 신자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우리의 물질관이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돈을 사랑해서 부자가 되고자 하여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 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가 아니라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죠. 부는 은사의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에 남다른 복을 주셨다면 그는 반드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많은 물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쓰여지도록 올바로 관리해야 될 책임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은사를 얻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연단을 받습니다. 그 물질의 주인이 절대로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서 그 물질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물질을 맡은 청지기가 되게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남다른 부나 권력이나 지혜를, 심지어는 출중한 외모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걸 사용하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섭리를 이루는 도구들로 사용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제 것이라고 여기지 않도록 충분히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과 은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준 그 특별한 모든 것들은 그들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재앙이 될 뿐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비웃을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을 비웃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이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자신들을 사람들 앞에서 옳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지키는 일에 매우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통 율법의 수호자이고 종교 지도자로 스스로를 자처하면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그에 합당한 물질적 대우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높은 자존심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다 하찮게 여긴다는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자부심이 크고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본다는 거죠. 자기들이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오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기에 그들은 돈과 부를 하나님의 축복의 표식으로 간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옳다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언제나 옳다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대교의 율법적 전통을 지키는 데는 열심이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옳다고 믿었던 거예요. 언제나 가장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지식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확증 편향 같은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진리의 편에 서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진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나도 옳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진리에, 정통 교리에, 누구보다도 박식한 신학적인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틀려도 자기는 맞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착각과 오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옳은 것을 추구하는 정직한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옳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알수록 자신이 더 무지하고 더 틀리다는 것을 명확히 깨닫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옳소, 내가 하는 말이 다 진리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겨주실지를 언제나 생각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깊이 염려할 뿐입니다. 내 자신이 아무리 내 스스로 옳다고 여겨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옳지 않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핍니다. 내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들통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만을 갈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현란한 말과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만들고 미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면 성경이 뭐라고 했죠? 그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진실로 진리를 지키기 위함인지, 예? 우리가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게 정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진리를 지키는 것으로 진리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를 드러내기 위함인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높이기 위한 교만에 의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의가 드러나거나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자선과 구제는 그렇게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었고 자기들의 부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 모든 행위와 그 의도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저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지, 저런 선을 드러내는지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더 바르고 더 성경적이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진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어도 그것이 모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눈 밖에 나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시는 것은 그들의 모든 행위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높아지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주님은 간파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의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시선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들은 요한까지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된다. 그리고 모든 자가 그것 안으로 밀고 들어간다. 그러나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낫다. 율법의 한 점이 떨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이라는 의미,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 의미는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요한까지, 즉 구약의 모든 시대를 지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도래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지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새 언약의 시대에 이른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마다 그리고 침입하느니라. 이 의미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이 신약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택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천국이 그리스도의 도래를 통해서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거죠.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절의 의미는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가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계속 율법을 고집하면서 그것으로 너희들의 의의를 드러내는 너희들의 이익의 재료로 삼고 있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지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와 더불어 이어지는 1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자, 그럼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무시되거나 소홀히 여겨질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또이 부분을 주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율법이 변치 않는다. 율법의 일획도 그 의미가 소멸되지 않는다. 이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서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새 언약이 발효되어서도 구약의 모든 율법의 기능과 그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지만 그분이 말씀하셨죠. 난 율법을 폐하러 온게 아니다. 율법의 모든 정신과 그 원리를 올바로 이해하게 될때 우리는 더 복음의 위대함,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올바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고 그 십자가 앞에 언제나 자기를 무릎 꿇게 하는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별된 성도의 삶을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수행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리라 세우느니라라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주님께서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이 구절과 유사한 말씀을 여기서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에 묶여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이 교만한 신앙도 또 율법 폐기론이나 반율법주의에 사로잡힌 경박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신앙도 모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믿음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도리어 우리의 구원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더 굳게 해주는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릇된 율법주의에 치우친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이게 바로 율법의 가치야. 너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네. 절기를 다 지키고 뭐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에 우리가 앞장서고 그런 목적으로 너희가 율법을 이해하고 있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율법은 그런 용도가 아니야. 이걸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율법의 가치에 대해서 이같이 강조하고 계셨던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절대로 어느 한쪽으로 경도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율법과 복음의 이 조화를 통해서 바른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율법주의도 아니고 반율법주의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어 주님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내를 버리고, 이제 이 율법과 이 복음의 관계를 이제 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건데, 18절에 그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모든 자는 간음을 범한다.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을 범한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당시 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유대의 정통학파 중에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와 그리고 진보적인 힐렐 학파, 이두 학파는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이혼 조건을 성적인 부정이나 율법 파기 등에 국한시킨 반면, 힐렐 학파는 어떤 이유든 어느 한쪽에서 이혼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특히 힐렐 학파의 경우는 아내의 음식 솜씨, 아내의 음식 솜씨가 형편없어요. 그럼 그것도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리를 잘못하면 이혼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는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그 결혼 생활이,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결혼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그 율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왜곡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혼의 문제를 제기하신 것은 이러한 그릇된 유대주의자들의 이혼관, 율법을 잘못 적용한 이혼관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한심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분명한 교훈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즉 이제 둘이 하나요, 아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예? 하나님이 부부라고 짝지어 줬는데 그 남편과 아내가 이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의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이게 중요한 거죠.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이 악함 때문에 사람이 악해가지고 용서를 해야 되는데 죽어도 용서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내가 저 인간하고는 절대로 다시는 같이 살지 않을 거야. 악함이란 말입니다. 물론 죄는 그가 저질렀어도 신약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의 악함이 나는 용서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 인간의 악함 때문에 허락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혼에 대해서 성경은 그 이혼한 배우자가 살아있는데, 만약에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혼을 한 남편과 아내 둘다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혼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정의하셨습니까? 간음이다. 간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내를 버리고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이고,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여인과 어떤 남자가 재혼을 하는 것도 간음이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은 이혼을 허락하고 있지만 이것은 참지 못하는 인간의 죄악 때문이고, 주의 뜻은 용서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이혼을 그래서 하게 된다면 그럼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대상이 죽기 전까지는 재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간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은 분명히 이혼과 재혼의 문제에 대해서 금하지만, 복음은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율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그 율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었던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을 주님은 이렇게 깨닫게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엉터리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있는 예수도 이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가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율법의 의미도 너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율법과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여서 균형 잡힌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과 복음이 우리에게 결국 뭘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신자는 올바로 그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쉽습니까?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는 겁니다. 남한테 폭력을 가, 남한테 뭔가를 강요하고 그렇게 살지 마라, 뭐 어쩌라, 남에게 폭력을 가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순종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나에게 말씀을 들이대면서 나를 죽이기 위한 거룩한 폭력을 가하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근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아프니까, 내가 아프니까, 내가 손해봐야 되니까.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니까, 그 자기 부인을 가능하게 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널 위해서 죽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일들을 오직 주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을 오늘도 신자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뭐 성공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바로 이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힘든 좁은 길을 자기에게 거룩한 폭력을 가하면서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고 하는 그 삶을 신자가 살아내는 그 삶의 모든 과정과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살려고 한다고요. 단언컨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부인한다고.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능히 그 길을 인도하고 감당케 하실 겁니다. 어떤 자에게? 주여, 내가 걸어가야 될 이 길을 감당케 해주옵소서.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나를 산산조각 내지 않고는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이 길을 오늘도 당신을 붙들고 주님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명령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난 없이 편안하게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삶은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면 그만이고, 하기 싫은 일 안 하면 그만이고, 이런저런 영적인 의무들 귀찮으면 다 뭐 외면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아니에요. 그런 삶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릇된 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율법주의 같은 믿음이나 혹은 복음의 정신과 무관한 현세 기복주의 같은, 번영주의, 안일주의 같은 이런 그릇된 신앙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낼 수 있는, 그 삶을 지탱해 낼 수 있는 나,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길 끝에서 맛볼 수 있는 그 영광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